이 시간 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추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추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셔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에 선포되는 그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축복하셔서 장정만 5천명이 넘는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셨던 하나님, 오늘도 빈약한 설교자가 부족한 설교자가 단에 섰사오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축복하시면 이곳에 모인 모든 경배자들이 배불리 먹고 만족하며 돌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자비하심을 간절하게 사모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잡수셨는데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는 중에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하나하나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흙먼지가 많이 날렸던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처럼 신발이 잘 발달되지 못했고 오늘날 여름에 신는 샌들 같은 그런 신을 신고 다녀서 쉽게 발이 더러워지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집주인은 발 씻을 물을 주곤 하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이제 베드로 앞에 가십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극구사양하며 주님께서 자신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실 수는 없다고 만류하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매우 예상치 못한 뜻밖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단순히 발을 씻는 문제인데 예수님은 이것은 너와 나의 관계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발을 씻는 것이 어떤 것이기에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30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만찬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며 하셨던 그 말씀에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가지고 물두멍 성소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성막에 있는 일곱 개의 기구들 중에 마지막 일곱 번째 기구인 물두멍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멍이라는 말을 오늘날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전을 찾아봤는데 사전적 의미는 많은 물을 담아 쓰는 물 항아리, 물통, 물 탱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이야 수도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원할 때 수돗물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마다 물을 담아놓는 용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샘이나 강에서 물을 길어와서 사용하여야 했기 때문에 물이 필요할 때마다 샘으로 가고 물이 필요할 때마다 강으로 갈 수는 없었죠. 그래서 물을 많이 길어다가 집에 큰 통에다 물을 저장해 놓고 쓰곤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성막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의 청결을 위해서 물이 필요했는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수로 물 탱크를 만들라, 커다란 물통을 만들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물두멍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0장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 물 탱크에서 물통에서 손발을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놋 제단에서 섬길 때에 그들의 손은 얼마나 빨리 더러워졌겠습니까? 놋 제단 또 번제단이라고도 불리죠. 그곳에서 희생 제물을 잡을 때 피와 또한 기름과 또 그 고기와 기름을 활활 타는 불에 태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손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이런 옷이나 얼굴, 머리까지도 다 쉽게 더러워졌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막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 교회의 이 바닥은 카펫과 또 바닥재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발이 더러워질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주일에는 구두를 신는데 구두에 흙먼지가 낄 일이 별로 없습니다. 밖으로 나간다면 구두가 더러워지겠지만요. 그런데 그 당시 성막은 그냥 흙바닥 위에다가 벽과 지붕만을 얹어놓은 임시 천막에 불과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막들과 또 성소를 들락날락하면서 섬겨나갈 때에 그들의 발은 쉽게 흙먼지에 더럽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의식적인, 제의적인 정결을 위해서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제사장들의 개인 위생과 청결을 위해서 필요했던 기구였죠. 그런데 성경에서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정결케 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깨끗하게 정결케 되는데 그 과정을 성경은 물로 씻는다라고 그렇게 통상적으로 말합니다. 물론 우리의 죄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는 지난번 놋제단, 번제단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반면 물두멍은 목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더러워지는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한번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죄에 대해서 완전히 단절하고 죄의 문제를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으는 그 죄들을 정결케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가운데서 사용되어야 하는 그런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요. 이 물두멍을 만드는 그 노시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빛을 던져줍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추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더라. 회막문에서 그 성막에서 섬기는 여인들이 사용하던 거울로 만들어졌다. 여기 거울은 유리 거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는 이게 노치로 희미하게 볼 수 있는 거울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그 놋거울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봐야 한다라고 하는 진리를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외모는 뭐 집집마다 거울이 여러 개씩 붙어 있을 텐데요. 거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온 매무새를 만지기도 하고 또 얼굴에 무슨 먼지나 또 더러움이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비춰볼 수 있습니까?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은 내 모습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비춰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비춰보는 그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과 24절을 보면요. 바로 이 이미지를 그대로 적용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지금 이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은 거울을 보고 자기에게 무엇인가가 묻은 것을 보고도 고치지 않는 사람을 말씀을 읽고도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영혼을 이렇게 정결케 해나가는 그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교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내 영혼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실제적으로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영혼을 정결케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들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함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을 읽어나가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종종 품으며 구약을 읽어나갈 수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의 성경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약을 읽으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지 구약 성경이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 의미들을 온전히 해석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을 읽으면서도 따분하다 또 답답하다 그렇게 느끼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두멍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그 정결케 하는 작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물두멍이 제사장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두멍의 위치와 이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여러분들의 그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이 성막이 이렇게 딱 그려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제가 이제 책을 추천해 드렸는데 하나님의 집 그 성막에 대한 그 책을 혹시 구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입을 하셔서 그 성막에 그 그림을 잘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막을 길게 이렇게 두르고 있는 성막 울타리 문을 통과해야 되죠. 성막 울타리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이제 성막뜰이 나오죠. 성막뜰을 지나면 가장 먼저 만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가 뭘까요? 노제단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노제단입니다. 번제단을 만납니다. 그리고 번제단과 이제 이 성소의 문 그 사이에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제사장들도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먼저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조금 걸어가면 거기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큰 물통이 있는 거죠. 거기서 손발을 씻고 그리고 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과 성소의 문 사이에 이 물두멍이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소를 그냥 제사장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준비를 어디에서 갖춥니까?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의 죽임과 또 불에 태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죄가 소멸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통회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상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물두멍에 가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또 걸어오면서 묻었던 흙먼지 손과 발을 닦고 성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이것은 제사장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에는요.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지 않는다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다 폐지시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셨고 그 원리들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 이제 내가 왔으니까 구약은 이제 다 갖다 버려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원리와 그 교훈은 여전히 살아있고 출애굽기 30장 20절에서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제사장들의 청결의 문제를 넘어서서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결함을 힘쓰지 않는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처음 서론에 언급했던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이 금방 더러워졌을 다락방에 앉아있는 제자들 하나하나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사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주는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섬김에 대한 그런 메시지죠. 겸손과 섬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섬김과 겸손의 메시지로만 해석되고 끝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섬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시지만, 말씀의 주인이시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섬김과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고, 동시에 이것은 제자들이 주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가 8절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의예의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는 또 얼마나 이 열정이 넘치는 제자였습니까? 9절에서 요한복음 1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게 단순히 주님이 나의 개인적인 청결을 위해서 나를 섬기시기 위해서 발을 씻어주시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의 문제라면 제 머리와 또 손도 다 씻어주십시오. 저를 목욕시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욕한 자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성막의 그 구조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의 죄가 어디에서 죄 용서를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노제단이, 번제단이 상징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목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으로 목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영 단번에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변의 진리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계속 친밀한 교제를,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물두멍에서 우리의 손발을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을 얼마나 간과합니까? 오늘날에는 이렇게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을 좋아하죠. 길게, 뭐 설교도 길게 하고 뭐 복잡하게 하면 오늘날 성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하게 쉽게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그냥 슬쩍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끼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받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 죄를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앞에 교회에 나올 때 예배하기 위해서 나올 때 이러한 과정들이 참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와서 예배의 그 주보를 따라서 찬송하고 또 신앙을 고백하고 또 헌금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정결한 준비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을 것은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구하며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여전히 세상의 잔재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이 아침에 있으면 뭐 부부 사이에 좀 다툼이 있었다면 또 자녀들과 어떤 다툼이 있고 친구들과 어떤 다툼이 있었다면 말씀을 듣는 내내 그 더러워진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해버립니다. 말씀이 들어오진 않죠. 몸만 와서 앉아있을 뿐 마음과 생각은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정결하는 의식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그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목욕을 하는 것,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수동적인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의 손발을 씻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노제단에서 있었던 이 죄가 영원히 속죄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수동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경 두 구절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먼저는 히브리서 12장 14절인데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시면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다면 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거룩케 하고 성결케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하면서 늘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도 감격에 이렇게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길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소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 원인은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여전히 더러움 가운데, 불결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경험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감격적이고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를 생각해 보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겉은 짐승의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게 다 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기 위한다면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서 부지런히 행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가 됨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충분한 기쁨과 또 감사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혹시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마음의 은혜가 없고 성경을 펼쳐서 읽어도 딱딱하고 또 재미도 별로 없고 예배 자리에 나와도 감격이 없고 또 무감각하고 그러한 상태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그와 같은 분들이 이 중에 계신다면 오늘 이 물두멍에 대한 메시지는 바로 그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손과 발을 씻으십시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으십시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비추어보고 날마다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길을 안내하고 지도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놀라운 기쁨과 또한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기뻐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놀랍게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제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진리를 전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으며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며 살아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게 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에 나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함으로 소원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